자,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마지막 두 절입니다. 20절, 21절이요. 지난 시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읽어오기로 했죠? 21번씩 다 읽어오셨죠. 이제 오늘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암송을 하도록 제가 요구할 겁니다. 이 구절을 암송하도록.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암송을 위한 도전이 충분히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암송하도록. 이제 한 50번 정도 하면 암송이 됩니다.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영광의 몸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 그 이름 들어보셨죠? 다이너마이트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기 제조와 판매를 통해서 큰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888년 그가 아침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게 알프레드 노벨의 사망기사, 자기의 사망기사가 실린 거예요. 신문기자가 실수해서 형의 사망기사를 알프레드 노벨의 사망기사로 띄웠던 것입니다. 그게 보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애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왕, 무기 제조업자, 폭발물을 제조하여 엄청난 불을 거머쥔 사업가, 그게 비친 자기 자신의 이력은 바로 죽음의 상인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다시 정립하게 되는 계기를 삼았고 그의 재산을 처분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을 제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벨 평화상입니다.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살지 아니하고 미리 안다든지 미리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자신들은 압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내가 미리 내다보고 방지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은 영광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오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던 것이며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 두 구절을 암송하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20절에 잠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육체적 욕구를 자신의 신으로 섬기듯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위의 것이 아닌 땅의 일을,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 일을 잔뜩 욕심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신실한 대부분의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국적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 nationality, 국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국적은 시민권은 천국이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것이, 다르게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민권을 어떻게 취득하는가? 국가별로 시민권 취득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뉴질랜드에 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피지가 있고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고 바로 그 국경을 인접해서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비자, 뉴질랜드 영주권, 시민권 따기가 피지보다 훨씬 어렵죠. 미국이라는 나라, 주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 사법 시스템이나 행정체계가 아주 잘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지,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지 미국 사람이 국경을 넘어와서 멕시코 국적을 취득하려고 불법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은 드뭅니다. 오래전에 저는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멕시코 국적을 가진 임산부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통과해서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국경이 상당히 삼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통과해서 미국 영토 내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왜? 멕시코라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미국 영토 내에서 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그거는 속지주의라고 해서 그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을 발부하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느 국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을까? 이중국적자예요. 이 땅에 소속된 그런 국적 하나를 가지고 있고 우리 육신에 속한 그리고 진정하고 영원한 국적 하나를 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분을 증내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분입니다. 하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늘 국적은 어떻게 취득하는가? 동일하게 태어남으로서 가능합니다. 돈을 들여서 조건을 만족시켜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늘 국적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적자에게는 그 나라가 보유하는 힘만큼 그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과 특권이 다릅니다. 한 2주 전에 미군 유해가 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5년 전에 6.25 전쟁 때 전사했던 미군들의 유해가 제가 알기로는 55구로 들었는데요. 그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땅 미국으로 운송되는 그런 것이 뉴스에 생생하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북한에 있던 그 유해가 발굴이 되어서 미군 수송기에 의해서 이제 한국 영토로 왔을 때예요. 수송기가 이렇게 날아오자 오산에서 출발한 미군 F-16 전투기가요 호위를 하면서 이렇게 랜딩을 했어요. 어장대 사열이 있었고 55명의 군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유해가 담긴 그 칸을 정말 예의를 다해서 옮겼어요. 이것이 국격을 나타내는 그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의 그 시민을 보호하는 힘의 어떤 표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국 시민권, 뉴질랜드 시민권, 또 다른 시민권들, 그것을 초월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누리는 혜택, 특권, 자부심, 권리는 무엇일까요? 빌보 사람들은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는 재미있게도 로마의 퇴역 장성들 또는 군인들이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특별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주기로.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진짜 사랑했고요. 로마 시민권자로 이루어진 도시라는 그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 자부심이 무엇일까? 두 가지인데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이런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혜택 그리고 장차 오게 될, 장차 실현될 특권. 자, 오늘 이 본문은 장차 일어날 미래적인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자주 생각의 반추, 되새김질을 함으로써 언젠가 문자화될 그 진리를 오늘을 사는 나에게 격려하면서 힘을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반복해서 주입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기로부터 어디요?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로부터 구원자께서 오시는데 미래적인 일이죠. 그분이 누구신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서 기다린대. 이것이 천국이라는 국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헬라 원어로 구원자를 소테라라고 그럽니다. 소테라. 일반 왕들 중에서 고대 사회에 소테르를 붙이기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복자로, 독재자로 어느 나라를 자기 것으로 차지했으면서도 말을 타고 군대를 행진시키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구원하는 소테르로 왔다고 그렇게 외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고 나자 그가 지배하던 헬라 제국이라는 거대한 영토는 네 개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됩니다. 그때 이집트라는 곳은요,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알렉산더 휴하에 있는 한 장군에 의해서 그 땅을 배속받습니다. 그가 그의 군대를 몰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소테르라고 부릅니다. 구원자.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구원자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우구스투 황제도 구원자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구원자는 구출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초기에 작업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반란 진압에 능해야 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면서 속주에서 아니면 해양 민족 가운데 스파르타나 어디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날 때 즉시 진압을 해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 라틴어는 로마 황제의 지하에 이루어진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로마 황제들이 고심한 것은 도로망의 구축이었습니다. 도로망을 준비하고 신속하게 로마 군단을 이동시킬 수 있는 삼림을 베어내고 그래서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구출하기 위해서요. 소테르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요. 빌립보 사람들은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로 이루어진 도시인데 우리 주위에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에게해가 있는데 여러 해양민족들이 있다. 언제 저들이 해적처럼 우리 도시에 와서 약탈할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있다. 로마 황제의 군단이 닦여져 있는 도로망을 따라서 우리를 소테르로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소테르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황제가 거느린 이 군단은 반란을 진압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정도의 평화를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 세상에 일으킨 죄악의 권세를 제압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 소테르는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입혀주시는 차원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1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여기 나오는 그는, 이 대명사는 예수님을 뜻하고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이는 아버지를 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게 주셨다. 내가 그 권세를 부여받았다. 왜냐하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는 때까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결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나는 이 권세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9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을 향해서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고 10절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으로,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어요. 오늘 이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는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임받은 그 권세로, 위임받은 그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위에 낮은 몸을 향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인데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대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몸에 무엇을 행하시느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질병과 노쇠에 취약하고 쉽게 지치고 불안전한 몸, 아무리 건강해도 불안전한 몸이에요. 요즘 최근에 드는 생각은 왜 이토록 장애가 많은지, 이토록 살기가 좋아지고 컴퓨터 CPU의 속도가, 그리고 그 램의 크기 이토록 커져가는데 왜 사람들 몸과 관련해서는 이토록 장애와 질병이 많은지. 저는 결혼하기 전 한 1년 반 정도 교회 구역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구역식구 가운데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형제가 있었는데 저보다 한 12, 13살 많은 한 35 정도의 형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이는 데는 잘 참석하지 못하고 그 형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보아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씩 보았습니다. 그 뒤틀린 손과 발을 이렇게 꼬아가면서 말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제가 가면, 저 구역장이니까 구역장님 오셨어요 이렇게 보통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뒤틀려서 구역장 오셔 말 한마디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한 4배, 5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한 자기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 2, 3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요, 이마에 땀이 맺혀요. 그래서 뭔가를 물어보기가 미안해요. 보통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은 제가 알기로 수명이 짧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있다면 한 70세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고 이 아들이 안타까워서 교회에 시켜주려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가 만약 지금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가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마감했다면 그는 지금 질병이 없는, 장애가 없는 그 정도의 몸을 입고 있는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낮은 몸을, 연약한 몸을, 장애가 있는 몸을, 쉽게 질병에 드는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누구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 구절을 가지고 저는 집 주위에 이제 그럴 때마다 고백을 하고 또 생각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한 꽤 자주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습관처럼 암송하고 외우다가 한순간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떤 때는 진리가 이해가 되는 내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고 어떤 새는 뭐라고? 이게 조금 그 직접적인 뭔가가 그림이 뚜렷해지면서 나와 관련된 뭐로 내 마음을 터치할 때가 있어요. 꾸준히 다가왔습니다. 자기 몸의 형체와 지금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시고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망 권세를 잠재우신 바로 그분이고요. 그분이 입고 있는 몸, 그분이 몸이 할 수 있는 차원의 몸, 변하게 하시리라 이 단어 제가 사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헬라 사진이 두 개인데 하나는 알파벳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는 각 책별로 신약 성경의 각 책별로 나오는 키 단어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변하게 하다 메타스케마티조라는 단어를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헬라 본문 해석 사전에 영어로 번역하면 네덜란드식 정원을 이탈리아식 정원으로 바꾸는 정도가 아닌 정원을 하나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정도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현대의학기술을 이용해서 성형을 해요. 엄청난 성형을 해서 와, 저 사람이 변장을 했나 할 정도의 놀라움을 표하기도 하지만 이때 여기 나타나 있는 변하게 하시리라 메타스케마티소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내 얼굴에 성형을 통해서 아무리 변화를 가해도 이 정도의 변화, 변모에 쓰면 안 되는 동사예요. 네덜란드식 정원을 똑같은 규모의 이탈리아식 정원으로 꾸미는 것 메타스케마티소가 아니라고요. 정원이 이만한 교회만한 규모의 정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클랜드 도시만한 정원으로 바꿀 때 메타스키마티조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몸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변해야 이 단어를 사용할까? 예수님께서 지금 입고 계신 그 몸. 이 영광을 요한 1서 3장 2절은 어느 정도의 변모 탈바꿈일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그 차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그 모습을 입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시면 우리가 똑같이 그분과 같은 몸을 입고 있을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한이 그친 지금 내가 열망하는 모든 아름다움이 준비된 영광되는 조니 에릭슨 타다 여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시죠. 다이빙 사고로 50년간 사지마비 장애로 살아온 그리스도인입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그의 책에 고백했습니다. 마르고 휘어진 손가락, 퇴화된 근육, 비틀어진 무릎, 어깨 아래 놓는 감각을 느낄 수 없는 나의 몸. 그러나 어느 날 나는 밝고 빛난 의의 옷을 입은 새 몸을 받을 것이다. 그 몸은 힘이 있고 눈부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입으신 바로 그 영광의 몸을 조니 에릭슨 타다 여사 또한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거울로 얼굴을 보면서 바꾸고 싶은 그리고 숨기고 싶은 자신감이 없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작은 사람들은 프로필 사진을 만들 때 입을 이렇게 풀어서 사진을 찍고 올립니다. 입이 큰 사람들은 반면에 오물없이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각도를 재요. 어디서 각도를 재는 것이 가장 좋은지. 변화된 부활의 몸은 아티스트인 하나님이 내 몸의 특징을 살려서 완벽한 미를 입혀서 나에게 안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드러낸 가운데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게 될 때 감추고 싶거나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은 자신감 없이 여기는 부위가 한 곳도 없는 완벽한 몸이 될 것이고요. 이 몸을 입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그 부활의 아름다운 몸을 입고 지금 이 지상의 모습을 드러내면요.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완벽한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복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경우 이 땅에 너무 시선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으로서 또 기다림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적습니다. 일찍 군남아 오신 분들은 예배 시작 전에 듣는 이 찬양을 들었을 것입니다. 베델 뮤직에서 나온 No Longer Slaves라는 곡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곡이 조회수가 유튜브에 보니까 6천만 회가 넘었고요. 그럼 놀라운 게 댓글이 1만 개가 넘어요. 이 노래를 집에서 자주 틀고 또 때로는 차 오가면서 이렇게 듣기도 하는데 잠시 이 찬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이 가사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I'm no longer a slave to fear.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I'm a chil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주님의 시각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지금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세계를 통해서 내가 말하는 그 말, 언어, 패턴, 행동 양식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의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보면서 I'm a chil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고백이 터져 나오지가 않습니다. 시선이 땅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땅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나 죄인, 거짓말하니까 나 거짓말쟁이.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너 거짓말하지? 너 죄 짓지? 근데 죄를 짓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고백을 해주겠니?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부족한 행위를 통해서 나를 정의 내리기 때문에 나의 신분을 정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니까 나는 이 정도로 무가치한 자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시각은 천국 시각은 하나님의 자녀야. 더 이상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니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 굴복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 굴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악한 자가 정죄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봐.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I am child of God.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가지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댓글을 한 10개 정도 읽어나갔는데 그중에 에밀리 카트라고 하는 한 여자의 이러한 댓글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글을 읽는 중에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에밀리 카트의 댓글입니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불안장애로 시달렸다. 내 인생에서 끔찍하고 끔찍한 시간이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치유되지는 않았다. 불안장애가 최고조에 달했던 고3때였다. 우리 교회 신년 예배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나의 삶을 향한 강력한 기도가 있었다. 주께서 두 사람을 통해 나의 삶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중 하나는 You are not made to be a mountain climber. You are made to be a mountain mover. 너는 산을 오르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산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창조되었단다. 놀라운 기도를 받은 그날 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불안장애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이 땅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스탠다드를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힘겹게 산을 오르는 마운틴 클라이머로 그러니까 산이 끝이 없어요. 죄의식이 늘 주장하고 있고 하늘 시각에서 이 자매는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You were not made to be a mountain climber. You were made to be a mountain mover. 너는 산을 옮기는 자로 지어졌단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진정한 신분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비해 놓으신 거대한 가능성은 이토록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산을 향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젠가 이 산을 움직이게 할 마운틴 무브로 운명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오실 것이 이 약속에 땅의 시각으로 볼 때 너무 손에 안 잡힙니다.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8달에 신상품이 출시된다. 그럼 기다리죠. 돈을 모아가면서 기다리죠. 그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의 삶 가운데 왜?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기다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생하고 거룩한 기다림 가운데 적극적인 기다림 가운데 이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 기다림을 소극적으로 힘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동일한 집에 9년째 렌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렌트 집이 렌트를 관리해주는 회사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잘 사용했나 못질을 하지 않았나 1년에 두 번씩 인스펙션이 있습니다. 점검이 나와요. 이제 이 내일 모레 수요일 날 그 인스펙션이 잡혀 있는데 인스펙션이 있으면 그 날짜가 정해지면 그 당일에는 침대를 치우든지 뭐 물건을 정리 정돈을 해요. 사람이 오는데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면 그때 오지 그리고 제가 초연해질 수 없어요. 치웁니다. 이게 작은 규모의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좀 더 강도를 높여볼까요? 회사 면접일이 잡혔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공격적으로 내가 기다리는가?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어떤 질문을 한대? 그 당일날 막히지 않게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넉넉 잡고 출발하는 거. 이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좀 더 강도를 높여볼까요? 결혼식이 잡혔어요. 준비를 합니다. 청첩장을 준비하고 사진차를 준비하고 주례를 준비하고 장소를 준비하고 혼수를 준비하고 예식장에 다시 전화해서 컨펌하고 미용실에 어떻게 얼마의 시간을 보낼지 준비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준비가 그 기다림 자체가 막연하게 있겠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랑이나 신부나 가족들 모두가 준비를 합니다.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다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땅의 일에 땅의 성공에 세상적인 성공과 인정과 세상적인 누림과 세상에 있어서 이름을 내는 그 새 계속 눈을 향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우리의 국적은 하늘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지? 분명하게 왕의 귀환이 있을 것입니다. 왕께서 귀환하시면은 그분께서 분명하게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분이 명령을 내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몸은 변모될 것이고 영광의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명령이 빛이 거역할 수 없이 존재하게 된 것처럼 주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지 사흘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랬을 때 성경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주님의 그 명령에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갈릴리 호에 이는 풍랑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잠잠하라고요. 그러면은 순종해야 됩니다. 언젠가 왕께서 기원하시고 반드시 큰 소리로 외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몸이 주 예수님 그분께서 입으신 그 몸을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힘없는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그분을 맞이할 그날을 준비하는 공격적인 기다림을 만들라고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오시는 거 그거 잘 모르겠고 언젠가 있겠지. 일단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가지고 갖고 싶은 거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많은 경우에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런 인생관으로 보낸 삶이 과연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알프레드 노벨처럼 그런 후회, 미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우리를 구름인가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이 현실이 될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영적 순례자이고 디아스포라이고 언젠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통과 여객입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신앙 생활에서요 성공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의 것만 보고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신앙 생활에 성공할 확률이 적습니다. 하늘 국적, 자신의 하늘 국적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이 강하고 그 사람이 공격적으로는 이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을 습관적으로 소망합니다. 네 가지를 부탁합니다. 짤막짤막하게. 첫 번째는 입게 될 영광의 몸을 자주 상상하십시오. 두 번째, 자신이 누리게 될 영원을 습관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문제는 고개를 하늘로 들고 위로 올려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연결되는 그런 행동을 권유합니다. 하늘을 올려보면서 영혼을 습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네 번째, 결정이나 선택을 내릴 때마다 영혼 가운데 남는 선택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주십시오.